여러분, 공을 하늘 위로 휙 하고 힘껏 던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중력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막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바닥으로 툭 떨어지겠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아주 상식적인 물리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아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던진 그 공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갑자기 누군가 가속 페달을 꽉 밟은 것처럼 우주 저편으로 무서운 속도로 튕겨 나간다면 어떨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바로 그런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완벽해 보이던 물리학의 세계가 어떻게 완전히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는지 함께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페리 필립스 박사님의 강연인 우주의 기원 3부, 그 암흑물질과 다중우주에 대한 기록인데요. 오늘 이 탐구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요.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모순들을 우리가 마주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다중우주라는 극한의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 큰 그림을 들여다보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골치 아픈 수학 방정식이나 막 외계어 같은 전문 용어들은 전부 다 걷어내고요. 가장 흥미롭고 짜릿한 아하 모멘트로 변환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우주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공 던지기 비유가 아주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우주에는 무수의 많은 별과 은하들이 있고 그것들은 모두 질량을 가지거든요. 질량이 있다는 건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무거우니까 서로 당기겠죠?
네. 그래서 우주론 학자들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가 막 팽창을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있는 물질들의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언젠가는 점점 느려질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약 50억 년 전에 우주를 관측해낸 과학자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주가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팽창하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우주 안에 있는 별이랑 은하들이 서로를 중력으로 막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어떻게 가속 팽창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막 서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중력을 이겨내고 아예 우주 공간 자체를 밖으로 맹렬하게 밀어내는 정체불명의 청력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과학자들은 이 미지의 힘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와, 암흑 에너지요.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네요.
네, 그런데 흥미없게도요. 우주에는 모든 것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은하들이 막 회전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산산조각나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힘도 존재하거든요.
밀어내는 힘이 암흑에너지라면 반대로 꼭 붙잡아주는 힘은 대체 뭔가요?
그걸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그 1930년대 스위스계 천문학자인 프리츠 추비키를 통해서였는데요.
아, 30년대면 꽤 오래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가 여러 은하가 모여있는 은하단을 관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빛을 내는 별들의 질량을 전부 다 계산해서 더해봤죠.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질량만으로는 그 은하단이 형태를 유지할 중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진작에 흩어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은하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미 오래전에 우주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야 정상이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계산대로라면 이미 붕괴했어야 할 은하단이 버젓이 형태를 딱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0년대에 베라루빈이라는 천문학자가 안드로메다 같은 나선 은하를 관측하면서 이 미스터리가 훨씬 더 짙어지게 됩니다. 은하의 중심부에는 별들이 엄청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밝고 질량도 집중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외곽으로 갈수록 별의 밀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아, 이 대목에서 제가 아주 익숙한 태양계 비유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도 베라 루빈의 관측이 왜 그렇게 귀괴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 태양계를 보면 태양에 제일 가까운 수성은 태양 중력이 강하니까 궤도를 엄청 빨리 돌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죠.
반면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목성이나 해왕성 쪽으로 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공전 속도가 확연히 느려지고요. 나서는 나도 당연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심부에 질량이 꽉 몰려 있으니까 은하계 외곽 가장자리로 갈수록 별들 회전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정상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외곽의 별들은 속도가 떨어져야만 하죠.
자, 여러분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베라 루빈이 관측한 결과는 이게 완전히 달랐다는 거잖아요. 은하 외곽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가 떨어지기는커녕 중심부랑 거의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빨라지는 곳도 있었다면서요.
네,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죠. 그 엄청난 원심력에도 불구하고 외곽의 별들이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았다는 건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의미했습니다.
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반짝이는 은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보는 그 얇은 원반 형태의 은하계를 거대한 공처럼 둥글게 꽉 감싸고 있는 투명한 헤일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물질 덩어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물질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물질이랑 달라서 빛을 흡수하지도 않고 반사하지도 않거든요. 전자기력이랑 아예 상호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오직 중력이라는 끈으로 우주를 붙잡고 있는 거죠. 빛과 상호작용이 없어서 투명하지만 엄청난 질량으로 꽉 쥐고 있는 이 유령 같은 물질, 이게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와, 그 투명 망토를 두른 엄청난 질량이 우리 은하를 꽉 쥐고 있다니 진짜 무슨 SF 영화 설정 같네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이 암흑 물질이랑 우주를 밀어내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에 얼마나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막 아타카마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다고 하던데 그 우주 온도 차이를 보는 거랑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인지 직관적으로 확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떻게 온도만 보고 물질의 양을 알 수 있을까 싶으실 텐데 빅뱅 이후에 우주가 쫙 식으면서 남긴 최초의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걸 지도로 그려보면 아주 미세하게 온도가 높고 낮은 얼룩들이 있어요.
아, 그 얼룩덜룩한 이미지 본 적 있어요?
네, 그 얼룩들의 평균적인 실제 크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대개 하늘에서 1도 정도의 각도를 차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우주 초기의 빛이 무려 140억년을 날아서 우리 지구 망원경에 도달하기까지 그 사이에 빈 공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암흑에너지랑 암흑물질을 같이 한 공간을 통과해서 와야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공간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만약 우주에 끌어당기는 질량인 암흑물질이 많다면 공간이 볼록렌즈처럼 확 휘어질 테고 밀어내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다르다면 오목렌즈처럼 휘어지랬죠.
아하, 그러니까 빛이 우리한테 도달했을 때 그 얼룩 크기가 1도보다 크게 보이는지 작게 보이는지를 렌즈 굴절률처럼 분석하는 거군요.
네, 그 왜곡된 정도를 수학 모델에 넣고 요리조리 비율을 조절하다 보면 우리가 관측한 얼룩의 크기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황금 비율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와, 렌즈 굴절률을 역산해서 우주 성분을 알아내다니 진짜 과학자들 천재네요. 근데 바로 그 우주 배경 복사로 퍼즐 맞추는 과정에서 제일 견고해 보이던 빅뱅 이론의 엄청난 골칫거리가 터진 거잖아요. 이른바 허블 위기라고. 이거 통계학적으로 진짜 엄청난 문제였다면서요.
우주론학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재앙 같은 소식이었죠. 위성으로 방금 말씀드린 초기 우주의 빛을 분석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한 값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현대 우주에서 초신성 폭발 같은 걸로 최근 팽창 속도를 직접 측정한 값도 있었거든요.
같은 우주니까 당연히 둘이 딱 일치해야죠.
그런데 둘 사이에 무려 3시그마라는 어마어마한 통계적 격차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3시그마면 통계학에서 그냥 계산 실수가 아니잖아요. 기존 이론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막 붉은색 경고등이 삐용삐용 켜진 거나 다름없는 건데 그럼 빅뱅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학계가 다 패닉이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시카고 대학의 웬디 프리드먼 교수가 이 위기에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녀는 팽창 속도를 다시 재려고 적색거성가지라는 완전히 새로운 거리 측정 기준점을 가져왔거든요.
적색거성가지요. 초신성은 폭발할 때 막 엄청 밝으니까 쓰는 건 알겠는데 적색거성은 뭔가요?
초신성은 아주 밝긴 하지만 폭발 과정이 약간 변칙적일 때가 있어요. 반면에 적색거성가지는 우주에서 나이가 아주 많은 늙은 별들이 죽기 직전에 도달하는 어떤 특정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 오면 별이 질량에 상관없이 바깥으로 내뿜는 최대 밝기가 아주 일정하고 완벽하게 예측 가능해집니다.
아, 언제나 똑같은 밝기를 내는 표준 촛불이나 엄청 정밀한 우주 줄자로 쓴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프리드먼 교수가 이 정밀한 줄자로 거리를 다시 재고 팽창 속도를 계산해보니까 아까 그 초기 우주 빛으로 구한 값이랑 격차가 무려 5% 오차내로 확 좁혀진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인 초기 우주의 빛이랑 현대 우주의 늙은 별로 잰 값이 5% 오차 범위 안으로 일치했다는 건 결국 빅뱅 이론의 근간이 꽤 튼튼하다는 걸 다시 증명한 셈이네요.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두 현상이 일치한 것 자체가 엄청난 쾌거라고 평가하거든요. 자, 허블 위기는 이렇게 어떻게든 해결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빅뱅 이론에는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는 더 크고 치명적인 두 가지 난제가 태생적으로 떡하니 숨어 있습니다.
아, 올 것이 왔네요. 바로 지평선 문제랑 평탄성 문제 맞죠? 먼저 지평선 문제부터 파헤쳐볼까요?
네, 쉽게 말해서 이건 정보 교환에 관한 미스터리입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쪽 끝이 지구에서 한 14억 광년 떨어져 있고 반대쪽 끝도 14억 광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양쪽 끝의 거리는 총 280억 광년이 되겠죠?
네, 엄청나게 멀죠.
문제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14억 년이라는 우주 나이 동안 그 거리를 다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정보 교환도 안 되는 물리적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단톡방도 없고 폰도 없어서 야, 오늘 우리 우주 온도 몇 도로 맞출래? 하고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원경으로 그 양쪽 끝을 탁 관측해보면 두 지역의 온도와 밀도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니, 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두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동교화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와, 진짜 미스터리네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평탄성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우주 배경 복사 얼룩 크기로 공간 휘어진 정도를 알아낸다고 했었죠.
네, 렌즈처럼요.
관측 결과 우리 우주가 무슨 공처럼 구형이거나 말한장처럼 휘어지지 않고 기하학적으로 완벽에 가깝게 평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가 불과 0.4%, 즉 250분의 1밖에 안 돼요.
평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에 있었던 아주 미세한 곡률의 오차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막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서 제가 그 자료에 나온 기가 막힌 비유를 꼭 써보고 싶습니다. 만 건너편 거위 속이 비유요.
아, 네. 아주 적절하죠.
여러분, 총으로 저 멀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거위를 쏜다고 상상해보세요. 뭐 1m 앞에서는 대충 쏴도 빵 맞겠지만 표적이 수 킬로미터 밖으로 멀어질수록 조준경은 머리카락 하나 차이도 용납이 안 될 만큼 말도 안 되게 정밀해야 하잖아요. 현재 우주가 이 정도로 평탄하게 관측되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빅뱅 직후 1초 후에는 조준 오차가 10의 15승분의 1이었어야 한답니다. 심지어 10의 마이너스 37초 후라는 우주 탄생의 그 찰나에는 조준경이 10의 60승분의 1의 정확도로 세팅되어 있었어야 한대요.
네, 1 뒤에 0이 60개나 붙는 극단적인 정밀함이죠.
아니, 이건 솔직히 과학이라기보다는 거의 마법 아닌가요? 어떻게 자연적으로 총이 이렇게 완벽하게 미세 조정된 상태로 딱 고정될 수 있냐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맞아요. 물리학자들도 정확히 똑같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확률 앞에서 신학자 존 칼빈의 농담인 대걸레가 쓰러지는 대로 두어라. 즉, 신이 그렇게 정밀하게 세팅했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받아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오, 학자들이 그런 농담을 할 정도면 진짜 멘붕이었나 보네요.
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혀야만 직성이 풀리는 과학자들은 이 우연이라는 치트키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80년대에 이 압도적인 두통을 단번에 날려버릴 진짜 우주적 치트키를 수학적으로 짠 하고 찾아냅니다.
아, MIT의 앨런 구스가 제안한 인플레이션 이론, 즉 급팽창 이론 나라는 거죠? 근데 자료 보니까 재밌는 게 이 이론이 처음부터 지평선이나 평탄성 문제를 풀려고 딱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원래는 우주에 막 널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엔 절대 안 보이는 그 자기 홀극, 뭐 N극이나 S극 하나만 있는 자석 입자요. 그게 왜 없는지 풀려다가 뒷걸음질 치다 쥐라 분격으로 얻어 걸린 거라던데요.
하하, 네. 과학의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우연 중 하나죠. 구스의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37초에서 마이너스 33초 사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짧은 찰나에 엄청난 마법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7초면 진짜 찰나네요.
그 순간에 양성자보다 작은 10의 마이너스 24승 센티미터짜리 극미한 우주의 씨앗 안에서 중력이 끌어당기는 대신 밖으로 맹렬하게 밀어내는 청력으로 작용해버린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우주는 무려 100번의 배수 팽창을 거듭하면서 원래 크기보다 10의 28승 배로 쫙 커졌습니다. 순식간에 양성자보다 작았던 우주가 구슬만한 크기로 폭발적으로 부풀어오른 거죠.
와, 잠깐만요. 전체 우주가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안의 양성자보다 작았다고요? 이거 역사상 가장 과격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 농담이 따로 없네요. 그런데 이 믿기 힘든 찰나의 급팽창이 어떻게 앞서 말한 지평선 문제랑 평탄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건가요?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우아합니다. 먼저 지평선 문제부터 볼까요? 양쪽 끝 우주가 빛보다 빨리 팽창해서 서로 멀어지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주 미세한 양성자보다 작은 씨앗 안에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간이 너무나도 좁았기 때문에 서로의 온도를 섞고 밀도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거죠.
아하,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좁은 방에서 회의를 끝내고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로 출발했다는 거군요. 설명이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평탄성 문제는요? 그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미세 조정은 어떻게 해결하죠?
만약 여러분이 아주 쭈글쭈글한 작은 풍선 위에 서 있는 개미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닥이 구부러져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챌 겁니다. 그런데 찰나의 순간에 그 풍선이 지구 크기만큼 거대하게 확 팽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개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구부러져 있었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팽팽하게 짝당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주가 완벽하게 평탄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와, 풍선 위에 개미 비유 들으니까 진짜 명쾌하네요. 그러니까 10의 60승분의 1로 조준한 게 아니라 그냥 조준 관역 자체를 우주 끝까지 쫙 다리미로 펴버렸다는 거네요. 거기다 덧붙여서 양자역학에 나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까지 여기에 개입한다면서요. 빈 공간에서 막 미세한 에너지 입자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요동을 치는데 우주가 급팽창하면서 그 미세한 양자 단위의 떨림조차 거대하게 얼어붙은 채로 쫙 확대되었다고요?
맞습니다. 우주라는 캔버스가 막 늘어나면서 양자 세계의 미세한 떨림이 거대한 얼룩으로 남게 된 거죠. 그 얼룩이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이고요. 훗날 그 미세한 밀도 차이 때문에 중력이 뭉치면서 지금의 별과 은하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죠. 거대한 은하의 구조가 양자 세계의 아주 미세한 요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이 연결성은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게다가 이 급팽창이 처음에 구스가 고민했던 그 자기 홀극들을 우주 저편으로 완전히 흩어버려서 우리 눈에 안 띄게 만들었다는 문제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죠.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학교에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매력적이었는지 과학자들 사이에서 기가 막힌 내기 농담까지 돌았다잖아요. 영국의 천문학자인 마틴 리스는 이 이론이 맞다는데 자기가 너무 아끼는 반려견을 걸겠다고 했고요. 스탠포드의 안드레이 린데는 아예 자기 목숨을 걸겠다고 나섰대요.
하하, 목숨까지요?
네, 근데 하이라이트는 스티븐 와인버그예요. 자기는 이 이론에 리스에게랑 린데의 목숨 둘 다 걸겠다고 했대요. 물론 학자들의 유쾌한 농담이지만 그만큼 이 우아한 해결책에 깊이 매료되었다는 거겠죠.
네.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이론의 치명적 결함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훌륭한 구원투수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세계에서는 훌륭한 해답이 언제나 더 무서운 질문을 낳기 마련이거든요. 만약에 청력이 작용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우주 초기에 한 번 일어났다면 굳이 우리 우주를 만든 그 씨앗 딱 한 곳에서만 일어났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아,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주론의 최종 보스인 다중우주로 우리를 확 끌고 가는군요. 인플레이션이 여기저기서 팝콘 터지듯이 일어났다면 우주가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귀결이죠. 게다가 우리가 다중우주를 억지스러운 공상과학이 아니라 진지한 과학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딜레마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또 딜레마요?
네, 바로 방송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암흑에너지의 양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밀어내는 힘이라고 하셨던 그 암흑에너지요. 계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데요?
우리가 현실 세계를 아주 작게 쪼개고 쪼갰을 때 물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픽셀 같은 단위가 있습니다. 이걸 플랑크 길이 그리고 플랑크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자역학적으로 이 극한의 미세한 공간에서는 무에서 에너지를 빌려서 입자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요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물리학자들이 이 양자요동을 바탕으로 그럼 우주공간 자체에 깃들어 있는 암흑에너지가 총 얼마나 되어야 할까 하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 가장 근본적인 픽셀 단위에서 밀어내는 힘을 다 더해본 거군요. 결과가 어땠나요?
계산값이 현재 우리가 천체 관측을 통해 얻은 실제 암흑에너지의 양보다 무려 10의 120승배나 높게 나온 겁니다.
와, 잠깐만요. 10의 120승배요? 아니, 무슨 10배나 100배 틀린 게 아니라 1 뒤에 0이 120개나 붙을 만큼 틀렸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계산기 오류 수준이 아니라 물리학 역사상 가장 당황스러운 헛발질 예측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물리학 역사상 가장 당황스러운 이론적 예측이라고 대놓고 부릅니다. 이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다중우주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어떨까요?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끈이론의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무려 10의 500승계에 달하는 각기 다른 물리 법칙과 암흑에너지 값을 가진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10의 500승계요. 숫자가 너무 커서 이제 감도 안 오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흑에너지가 우리 우주보다 아주 조금만도 강했다면 밀어내는 힘이 너무 세서 은하나 별이 뭉치기도 전에 우주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반대로 아주 조금만 약했다면 우주가 팽창하기도 전에 중력 때문에 순식간에 붕괴해버렸겠죠. 별이 태어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암흑에너지의 마진, 즉 오차 허용 범위는 고작 1000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잠깐, 그 말인즉슨 끈이론이 허용하는 10의 500승계라는 상상도 안 되는 개수의 우주 중에서 별이 생기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는 약 10의 380승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다중 우주라는 냄비 속에서 끓어오르는 수많은 거품 우주들 중 하나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거품들은 저마다 암흑 에너지 양이 다르고 물리 법칙이 달라요. 대부분의 우주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텅 빈 불모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연히 아주 정밀하게 조건이 맞아떨어진 우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럭키네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의 법칙을 관측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인류 원리의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무슨 특별하게 미세 조정된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복권 중에서 하필 당첨된 복권을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것이 인류 원리라면 반대로 우리 우주는 결코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저 무수히 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이라는 평범성 원리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우리 우주 바깥에 있는 다른 우주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이 10의 120승배라는 당혹스러운 딜레마를 수학적으로 모순 없이 해결하려면 가장 타당한 과학적 결론은 결국 다중우주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탐구를 통해 우리가 도달한 곳은 어딜까요? 인플레이션부터 10의 500승계의 다중우주까지 수학이랑 물리학이라는 아주 예리한 칼로 우주의 기원과 팽창을 멋지게 썰어내긴 했는데 솔직히 가장 궁극적인 왜라는 근원적 질문 앞에서는 대답을 되게 교묘하게 회피한 기분이 들어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시네요. 터프츠 대학의 알렉스 빌랭킨과 딜리아 프로프 같은 학자들도 정확히 그 지점을 짚었죠. 양자역학에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입자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마치 유령처럼 확률적으로 훅 통과해버리는 기묘한 현상이죠. 학자들은 이 터널링 효과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무에서 에너지를 빌려와 우주의 씨앗이 튀어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터널링으로 우주가 튀어나왔다고요?
네, 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빌랭킨과 프로프는 이렇게 묻습니다. 좋다, 무에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탄생의 메커니즘을 지배한 양자역학이나 수학적 법칙 그 자체는 대체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에 어디서 왔단 날인가?
아...
즉 공간도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물리법칙이라는 설계도는 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들은 논문 끝에 이를 두고 깊이 미스터리하다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지배하는 법칙은 안개처럼 둥둥 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마지막 자료에 등장한 로버트 자스트로의 인용구가 정말 뼈를 때리지 않나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죠.
이송의 힘만 굳게 믿고 무지의 산을 숨을 헐떡이며 오르던 과학자가 마침내 마지막 바위를 탁 잡고 정상에 올라섰는데 웬걸, 그곳에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신학자들이 돗자리 펴고 앉아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신론적 물리학자 입장에선 정말 나쁜 꿈 같은 결말이네요.
과학과 신학 중 어느 하나가 맞다는 식의 대립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통찰력 있는 비유죠. 우리가 망원경과 수학으로 아무리 다중우주의 기계적 메커니즘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왜 애초에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그 법칙은 대체 어디서 기원했는가 라는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는 결국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팽창하는 우주, 가속페달 비유로 돌아가게 되네요. 우리는 뜯고 뜯어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는 기가 막히게 밝혀냈습니다. 우주가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그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하지만 처음 그 설계도를 그려서 미궁 속에 던져놓은 기원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장엄한 어둠 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탐구 시간을 닫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 우리 우주가 끝없이 끌어오르는 거대한 다중우주 냄비 속에 10의 500승계의 거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생생한 의식이나 고유한 자아는 과연 어떤 우주적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물리 법칙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어느 평행 우주에서 또 다른 여러분이 똑같이 이 탐구를 들으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존재의 이유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고민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등골이 막 찌릿찌릿하네요. 여러분, 오늘 밤 퇴근길이나 창밖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일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반짝이는 별 너머에 숨겨진 그 보이지 않는 무수한 틀어오르는 우주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은하가 우주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다정하고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그 미스테리한 투명망토, 암흑물질을 꼭 한번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똑같아 보였던 그 평범한 밤하늘이 결코 전과 같아 보이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심층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